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과 같지만은 주님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고 패잔병처럼 힘이 빠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씩씩한 군인들처럼 전진하고 또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옵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계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두들의 심령에 또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며 전할 힘을 지혜를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 부활하신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혹은 영어 성경들은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문으로부터 돌을 굴려내고 전통사본에 보면 문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으로부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째 날, 첫날 새벽, 주간의 첫째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서 주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간의 첫날 새벽, 동이 터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이 두 명 나와 있는 그 두 외에 몇 명의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장 56절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상처와 피 흘린 흔적을 닦고 썩는 냄새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은 없어 보이지만 향품을 준비하고 그 캄캄한 아직 캄캄한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자들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그 새벽에 두 명의 천사들,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한 명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두 명의 천사들이 그 무덤에 나타났다, 무덤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것은 그들의 민첩함과 거룩함을 보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전통 보문에는 주께서 아, 천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묻히셨는데 그 돌무덤에 누운 것을 다 봤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이 증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사람이 쓴 네 권의 책, 복음서들,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복음서들이 다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왜 비었는가? 부활 외에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무덤이 비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의 내용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하더라. 거기서 그렇게 끊으면 좋겠는데, 다름질하라. 전통사본의 읽기대로 다름질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그 여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본에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짓을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그러니까 영어권 성경에서 전통사본의 본문을 반영한 성경이 없으니까, 킹제임스라는 옛날 영어 성경, 1611년에 번역된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 아직도 이 오래된 1611년의 성경이 고체고 또 어떤 본문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래된 몇백 년 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외에는 아직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때문에, 전통 본문에 있는 구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래 비평 본문보다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자들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음을 보입니다. 인간 선생에게는 머리를 숙여 인사는 하지만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예, 신을 경배하듯이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나도 종이고 너희도 우리도 다 종인데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종한테 그렇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천사가 일러주었어요. 10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인성을 보이시며 또 겸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즐거이 자신을 우리의 형제로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형제, 예수님의 그 형제님, 예, 형 혹은 오빠 부를 수 있는 형제님, 형제라고. 그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 40일 동안에 나타나심, 사도행전 1장 3절에 증거된 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40일 동안에 나타나심과 가르치심은, 40일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가르치심은 주로 갈릴리에서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낙심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전도의 사명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네, 퍼진다, 그 당시까지 두루 퍼져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새벽에 되어진 일들, 즉 지진이 났고 돌이 무덤 문을 막아놨던 돌, 인봉한 돌이 굴러져 있고 천사들이 나타났고 무덤이 비었고 한 그 사실들을 파수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와, 두려워서 놀라서 죽을 것 같아서 가슴이 쿵쿵 뛰어서 보았던 그 모든 광경을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사실들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냐고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와,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고 그들이 반성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들은 그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양심의 일깨움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보다 더 악한 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심이 바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 긴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아, 거기에 돈이 필요하구나, 많은 돈을 주어 그 입을 막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군요. 요즘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속이는 일들이 많은데 이 가짜 뉴스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파수꾼들은 무장된 군인들이고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잠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는 사실은 누가 알았습니까? 다 잤다면서 도둑질 갔다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만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당장에 사람들을 풀어서 아마 찾아내려고 했을 테인데 그런 시도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시체나 감추어 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확신 있게 거짓말을 외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거짓말하는 데도 기쁨이 생길까요? 또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거짓말 때문에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군병들은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류의 거짓말들로 가득한 역사일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자신도 속습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진리를 거짓말로 배척합니다. 참된 지식과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추방하고 진리만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진실의 책,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추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성경에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 제1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고 또 늘 진실하게만 살고자 오늘도 애씁니다. 우리는 유능한 자는 못 되어도 진실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진실이 말하고 내가 깨닫는 만큼 진실이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예수님 그러면 좋지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원문에 자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되는 몇 명인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열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을 배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한 생각이죠. 다 믿고 확신해야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자꾸 속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그럴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 의심이죠. 연약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모든 증인들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또 믿고 확신하라고 지금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전통 본문에는 빠져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이 되신 후에도 그러셔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이 아까 말한 내 형제라 형제라고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독특한 인격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찬송을 올리고 경배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는 마귀와 악령들을 제압하시는 권세를 가진 자이시고 신적 권세를 가졌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깨달아 너 죄인 아니야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도 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말이 되겠는가 좀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옛날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묵상하면서 창조자를 인정하였다 좀 생각해봐 이것이 우연히 이런 오묘막측한 세계가 그냥 우연이 됐다고 그 말이 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러냐? 정말 그게 합리적이냐?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힘입어 담대히 이 사명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은 1차적으로 열한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11명이고 나중에 한 명 보충되면 12명 되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으니까 13명이 되는 셈이지만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옳지요.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의 임무는 먼저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어 오늘날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있고 또 넓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도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교인입니까? 교회의 교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에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로 가라. 온 세계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세계죠. 전도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야 합니다. 전도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세계 복음화, 오늘말로 세계 복음화, 즉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세계 복음화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게 다 전해서 택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고 하죠. 세계 복음화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국내 전도자들뿐 아니라 국내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개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건 개척이라는 의미가 좀 적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의 자원에서 그것이 섬이든지 또 시골에 아주 좀 그런 사람이 정말 없는 그런 시골이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되고 또 해외 선교사들도 파송되어야 하죠.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죠.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는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하지 말고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뿐이시고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 우리가 알지요. 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같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 안으로라는 뜻으로 연합을 가리킵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세례라는 말이 씻는 의식이니까 죄 씻음을 상징하지만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표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표시하며 확증합니다. 죄는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가져왔으나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죄 씻음과 새 생명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표시하며 확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뜻이죠. 20절 마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는 명한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동 본문은 항상 끝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와 세례로만 그치지 않고 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었고 해설되었고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그러므로 오직 성경 권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위로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범위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입니다. 편식이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가르치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신약도 잘 알아야 되고 율법도 복음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의 내용도 잘 알고 율법 십계명도 알고 모든 의식법도 잘 알고 모든 성경을 잘 알아야지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하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교리도 윤리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부부의 의무 그리고 성관계 제목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여보 그것도 설교해도 돼 그렇게 묻던데 예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주제이겠죠. 기독교 윤리책에 나와 있는 주제를 저는 그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은요. 그것도 어려운 주제지만은 조금 말할 필요가 있겠죠. 교리도 윤리도 또 칭의도 성화도 어떤 이들은 매일 칭의만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칭의만 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칭의는 별로 전하는 시간 못 들어보고 계속 이것 타라 저거 타지 말라 예 대속 율법적인 교훈만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건 율법주의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지경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복음을 깨닫는 자라면 균형 있게 칭의와 성화를 아울러 다 전해야 될 것이다. 나의 의의는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칭의의 진리가 밝게 속죄의 복음이 시시때때로 증거되어야 하고 또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성화는 모든 것 속에다 성화에 전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없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전해야 하겠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골고루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입니다. 주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이 전도의 대사명을 주시면서 후원과 위로의 말씀을 첨가하셨는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지도해 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극단으로 가지도 말고 부족해서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하지도 않게 바르게 정로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제거해 주며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힘내 그 정도 갖고 힘 빠지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을 잘 헤쳐나가겠는가. 힘든 거는 알지만은 일어나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낙심과 좌절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 힘을 보장하는 것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 위로자, 격려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전도의 사명 수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다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시다. 확신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에게 그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뵈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제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주 예수님을 뵈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28장은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신적인 구주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신적 구주를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할 때 성경을 읽어라, 신약 성경을 봐라, 사복음서를 먼저 보고 또 서신들을 읽어봐라. 예, 읽어봐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증인들의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의 기적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의심하면서 예 그런가 아직도 그런가 하는 자들이 있으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그렇구나 예수 그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바로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고 확신하고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신학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죠.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 그 신약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 이것이 미션입니다. 사명,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화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넓어진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교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 복음, 전도, 선교는 전도지요. 전도하라. 그것이 주께서 주신 예, 명령이며 또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유념하고 목사만 단에서 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할 때에도 항상 전도의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전도에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리라 또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전하며 기도하리라 그렇게 이 일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참 감사한 약속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의 세상 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고 전도자의 길은 더욱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계심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예. 주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만 믿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요.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믿음과 순종으로 행치 않으면 글쎄요, 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역경도 일어나 그 정도 갖고 그래 아무 문제도 아닌데 생각해봐 그게 무슨 문제야 조금만 생각해봐 그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 힘내 힘내고 일어나 일어나서 오늘도 여전히 내 할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만하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큰일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다 되어지는 일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로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마음이 안정을 얻고 아 그렇구나 큰일 난 게 아니구나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좀 기도하면 되겠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 다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도 다 느끼면서 이 사명 느끼면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생애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인식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다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생애 이제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세상에 조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겠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낙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